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중 무역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수준에서의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준에서의 무역 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BC에 미국과 중국 모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15% 추가 관세를 집행하는 데 대해 즉각 보복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주둔군 부대를 교체하고 주권 수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29일 홍콩 주둔 부대를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해당 병력은 일국 양제를 수호하라는 중앙정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결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전과 홍콩 접경인 황광 검문소를 통해 중국군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트럭이 진입하는 모습과 스톤커터스 부두의 군함이 정박해 있는 장면 등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홍콩에 새로 진입한 병력은 7,000명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대 투입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담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우려한다면서도 다른 측면에선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의 문을 닫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외교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 훈련을 대규모 훈련으로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9일 이란을 돕는 두 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 기업들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밀 조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이란 정권을 돕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 특수물자와 기술을 이란에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 이 두 회사는 홍콩과 이란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에 위치한 9개 단체와 개인들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통합전투 우주사령부가 29일 공식 출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최한 백악관 기념식에서 우주사령부가 이날 출범합니다. 이 자리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존 레이먼드 공군 장군도 참석합니다. 펜타곤에 따르면 우주사령부는 미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작전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창설됐습니다. 특히 위성통신과 군사정보, 정찰 등의 임무가 포함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오는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지난달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우주 영역을 전쟁 영역으로 완전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유럽 국가인 헝가리가 미국으로부터 대공미사일 180기를 구입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7일 헝가리의 첨단 중거리 대공미사일 구매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가 구매하는 무기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언사의 중거리 대공미사일을 포함해 암호통신, 보안장치, 기타 장비 등으로 5억 달러에 달합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가뿐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7시간 미만 수면은 건강에 해롭다면서 8시간은 자라고 권장하죠.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렇게 짧은 수면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대사장애, 면역력 저하와 같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혁명과 전쟁의 격동기를 보내면서 하루 4-5시간만 잔 걸로 알려져 있죠. 나폴레옹처럼 유전적으로 짧은 수면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 4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충분히 쉬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신경계 질환의 유전학적 연구로 유명한 학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의대 푸잉후이 신경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3대 연속 짧은 수면 체질을 타고난 한 가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돌연변이 형태의 ADRB1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가 짧은 수면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뇌가 더 쉽게 각성하고 더 오래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작용한다는 거죠. 짧은 수면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없고 낙천적이고 활력이 넘치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통증을 잘 참고 시차에도 잘 적응한다고 하는데요. 푸 교수는 이들을 연구해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수면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8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6도, 신의주와 개성은 17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15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패티리지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한참 기분 좋은 꿈을 꾸면서 자는 중이었지. 근데 뭔가 머리를 두드리는 것 같아 갑자기 깼어. 난 일어나 외쳤지. 널 사랑하나 봐 노래하는 I Think I Love You.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and spring up in my bed, screaming out the words I dread.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This morning I woke up with this feeling I didn't know how to deal with, and so I just decided to myself I'd hide it to myself and never talk about it, and did not go and shout it when you walked into the room.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So what am I so afraid of? I'm afraid that I'm not sure of a love there is no cure for. I think I love you. Isn't that what life is made of? Though it worries me to say that I never felt this way. I don't know what I'm up against. I don't know what it's all about. I got so much to think about. Hey, I think I love you. So what am I so afraid of? I'm afraid that I'm not sure of a love there is no cure for. I think I love you. Isn't that what life is made of? Though it worries me to say I never felt this way. Believe me, you really don't have to worry. I only want to make you happy, and if you say, hey, go away, I will. But I think better still, I'd better stay around and love you. Do you think I have a case? Let me ask you to your face. Do you think you love me?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I think I love you.
I thin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 일당인 오성운동이 최대 야당인 민주당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사임을 표명했던 주세페 콘테 총리는 새 연정의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 최종 합의를 이루더라도 아프간에서의 완전 철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네, 한국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잠깐 짚어주시죠.
예,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지낸 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밀리에 실세 노릇을 하며 각종 비위 행위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법 의혹이 있었더라도 최순실 씨 등 다른 사람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거나 일부 의혹상에 관여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이 됐죠.
맞습니다. 특검팀은 약 석 달간의 수사를 펼친 끝에 2017년 3월 삼성그룹과 최순실 씨 간 뇌물거래 등 대부분 혐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결국 지었는데요. 결국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위에서 탄핵됐습니다.
벌써 3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핵심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올 만큼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범위가 큽니다. 몇 가지 주요 혐의만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수수와 기밀 유출죄를 비롯한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 미화로 3,870만 달러의 뇌물수수와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위해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 미화 6,920만 달러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와 정부 내 기밀 문건 유출 등입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2심에서는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지난해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2심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한국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이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2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지불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는데요. 반면 말 3마리의 구입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장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죠.
예, 한국대법원은 최 씨가 기업들의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로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행위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법 쪽에서는 이들의 파기 환송심 심리가 선고까지 길면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가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군요.
네, 이탈리아 의회 제1당인 오성운동과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29일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 구구정당인 동맹당이 이달 초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의 연정해체를 전격 선언하며 이 혼란에 달했던 이탈리아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새 연정의 총리는 누가 맡게 됩니까?
예,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앞서 사임을 표했던 주세페 콘테 총리를 새 연정의 총리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은 29일 콘테 총리와 만나 차기 내각 구성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콘테 총리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예, 콘테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두 정당과 협의해 조만간 내각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EU에서 다시 중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또 연정 붕괴를 이끈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새 정부는 누군가에 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콘테 총리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콘테 총리는 최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회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트위터에 이 콘테 총리가 G7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콘테 총리가 이탈리아 총리로 유임되길 바란다라고 적었는데요. 디마이오 부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위터를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은 앞서 왜 오성운동과 연정 해체를 선언한 겁니까?
예, 오성운동과 정책상 견해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성운동과 동맹은 지난해 총선을 치른 후 3개월 만에 연정 구성에 합의했는데요. 당시 서유럽에서는 최초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려 섞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당이 워낙 주요 정책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미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됐는데요. 두 정당은 유럽연합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유럽연합과의 관계 설정이나 세금 감면, 사법개혁 등 국가 핵심 정책의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립해왔습니다.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고속철 건설 사업이죠.
맞습니다. 동맹은 이탈리아 경제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성운동은 환경 문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며 갈등이 더 고조됐습니다. 이 새 연립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 고속철도 사업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정이 해체되면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콘테 총리는 앞으로 오성운동 또 민주당과 협의 후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구구 성향의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인 민주당의 새 연정도 오성운동의 동맹의 행보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 이 최종 합의를 이루더라도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를 줄이긴 하겠지만 완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고 주둔 규모가 현저히 줄더라도 여전히 높은 정보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을 어느 정도나 줄이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8,600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는 약 14,000명인데요. 주로 대테러 임무와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 앞서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탈레반은 28일 미국 대표단과의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레반의 대외 창구인 카타르 도하 주재 정치사무소의 대변인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가 테러 분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탈레반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프간을 위한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은 합의를 통해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걸 기대하는 거군요.
예, 이 탈레반이 이런 발표를 내어놓자 미 국방당국은 아프간에서의 전면 철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아프간에서 대테러 병력을 남겨두지 않고 전원 철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철수라는 단어는 당장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철수라는 단어를 쓰기엔 시기상조라며 현재 아프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아프간군이 폭력에 맞서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덤포드 합참의장은 앞으로 아프간의 안보 환경이 변하면 그때 미군의 위치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계속 줄이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아프간에서 철군해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감축하게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덤포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감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감축이나 철군은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탈레반과 갈등을 빚어온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예,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이끌은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요구를 아프간 정부가 거부하자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이른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거죠.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탈레반은 축출된 후 현재 반군 세력으로 남아 아프간 정부군과 내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간 정부군을 도와 대테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이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1년 전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도하에서 9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양측의 반응이 나오면서 아프간 전쟁 종식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자이메이 할리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도하에서 협상을 끝낸 후 협상 결과를 아프간 지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아프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12일에 열릴 민주당 대선 주자 TV 토론회에 참여할 후보 10명이 확정됐습니다. 연방 법무부 감찰실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재임 기간 자신이 쓴 메모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확산 혐의로 소송을 당한 회사들이 사법당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사퇴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나왔군요.
네,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28일 경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서 이런 사실을 전했는데요. 질리브랜드 의원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ow this isn't the result we wanted. We wanted to win this race. But it's important to know when it's not your time and to know how you can
네, 사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에 가장 잘 봉사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단합하는 걸 돕겠다고 질리브랜드 의원은 밝혔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이 뉴욕주가 지역구죠?
네. 지난 2009년에 국무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리브랜드 의원이 경선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요. 또 선거 자금을 충분히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율이 아마 한 자릿수 때였죠.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을 보면 질리브랜드 의원의 지지율이 1%가 채 안 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트위터에 질리브랜드 의원 사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질리브랜드 의원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였다는 걸 민주당이 몰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 사퇴로 민주당 경선에 몇 명이 남은 겁니까?
네, 이제 20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6명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새 6명이 포기했죠.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3명입니다.
오는 9월에 민주당 주자들이 나오는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토론회에 나올 주자들도 확정이 됐군요.
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주자 10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이 3차 TV 토론회인데 오는 9월 12일 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ABC 방송 주간으로 열립니다.
남은 주자 20명 가운데 반만 참석하는데요. 참석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인정한 4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평균이 2% 이상 나와야 하고요. 동시에 20개 주에서 400명을 포함해 모두 13만 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어야 합니다. 1, 2차 토론회 때는 지지율이 1% 이상이거나 아니면 6만 5천 명 이상 기부,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됐었는데 이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럼 이번 3차 토론회 후보 진용은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에이미 클로부처 모두 연방 상원의원들이고요.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기업인 앤드류 양 씨입니다. 반면에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털시 게바드 하원의원 등 나머지 주자 10명은 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 토론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언론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28일에 퀸니피엑 대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로 1위였고요. 워런 의원이 19%로 2위. 그리고 샌더스 의원이 15%로 3위였고요.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네요.
네, 이 같은 날 나온 USA Today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로 1위였습니다. 또 워런 의원이 14%, 그리고 샌더스 의원이 12%가 나왔고요. 해리스 의원과 부티지지 시장이 6%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 순위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 뒤에 기세를 올렸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해리스 의원이 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번에는 이 워런 상원의원이 최근 약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FBI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남았군요.
네, 연방 법무부 감찰실이 29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코미 전 FBI 국장이 재임 기간 본인이 쓴 메모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감찰실이 지적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무슨 내용을 메모에 쓴 겁니까?
네,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코미 전 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가운데 자신이 보기에 대통령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법무부가 확보한 메모가 모두 7개인데요. 이 만찬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또 몇 주 뒤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FBI가 플린 전 보좌관을 조사하고 있었죠.
네,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플린 전 보좌관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메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코미 전 국장은 이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자 일주일 뒤에 자기 친구이자 변호사인 댄 리치먼 씨를 시켜서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모 하나를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에게 유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메모 일부를 유출한 이유가 뭔가요?
네, 코미 전 국장은 당시 메모가 외부에 알려져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 검사가 임명되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미 전 국장 생각대로 특검이 출범했죠.
그렇습니다. 이 메모가 보도되고 다음 날 당시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대신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전격적으로 로버트 밀러 특검을 임명을 했죠.
코미 전 국장 메모가 특검이 출범하는 데 일조한 셈인데요. 법무부 감찰실이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네, 보고서는 코미 전 국장이 사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FBI 국장 재임 시에 입수한 민감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FBI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코미 전 국장이 특검 출범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합법적인 선택 방안들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메모 복사본을 FBI에 알리지 않고 집 근고에 보관한 것도 FBI 정책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유출한 내용이 기밀로 분류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코미 전 국장이 메모 가운데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실이 어쨌든 메모 유출을 규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 코미 전 국장이 처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감찰실은 코미 전 국장을 처벌하라고 권고하지 않았고요. 이미 연방 법무부도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감찰실 보고서에 대해서 코미 전 국장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코미 전 국장이 2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헐뜯은 사람들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했다는 메시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신에 대해 올해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보였는데요. 방금 나온 감찰실 보고서에서 미국 역사상 제임스 코미 전 국장처럼 망신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코미 전 국장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확산 책임을 두고 몇몇 거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 회사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여러 매체가 2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소송을 당한 회사들이 지역 사법당국과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오피오이드 확산 문제로 나온 소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의 모든 주정부와 1,600개 이상 지역이 이 오피오이드 제작 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오하이오주 북부지구 연방법원이 심리하는 건이 2,000건이나 되는데요. 해당 소송은 오피오이드 제조사와 배급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오클라호마주 연방법원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네, 주 법원은 지난 26일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측에 배상금 5억 7,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존슨앤존슨이 오피오이드를 불법적으로 판촉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오피오이드 효능을 과장했고 또 약을 부당하게 판촉해서 오피오이드 남용을 확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 존슨앤존슨 같이 소송을 당한 회사들이 합의로 소송을 끝내길 원한다는 말이군요.
네, 이 거액의 배상금을 내고 이번 문제를 끝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 MBC 방송은 오피오이드 가운데 하나인 옥시코틴을 만드는 퍼듀사가 배상금 12억 달러를 내고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안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퍼듀사는 오클라호마에서는 이미 합의를 봤죠.
네, 배상금 2억 7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다른 지역이 제기한 소송도 이렇게 합의로 끝내려는 거죠.
회사들과 사법당국이 협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퍼듀사 외에 이 존슨앤존슨, 알레건, 엔도 인터내셔널 등이 보도에 언급됐는데 이들 회사와 소송을 낸 지역 정부들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협상을 한다면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합의안에 이들 회사의 잘못을 밝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성사될 전망은 어떻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이 지금 상황으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하이오주 소송을 전국 단위로 확장해서 관련 소송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쟁, 내가 가장 경멸하는 거지. 평화, 사랑, 화합, 이런 가치가 있을 곳은 없는 건가? 노래하는 War 들어보시죠. 에드윈 스타의 노래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 중 하나로 사과를 꼽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인류의 사과 재배 역사는 4,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참 오래됐는데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역사가 긴 나라니까 일찍부터 사과를 많이 재배해왔겠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인도, 폴란드, 이탈리아, 칠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역사가 짧은데 세계 제2의 사과 생산국이라니까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 2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가던 시기 사과를 많이 보급한 한 개척자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채프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별명이 쟈니 애플시드였습니다.
네, 애플시드는 사과 씨를 말하는데 사과를 많이 심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채프먼은 1700년대와 1800년대 미국의 동부 지역과 오대호 지역에 많은 사과나무를 심었고요. 또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씨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광대한 이 일대가 주요 사과 생산지로 돼 있죠.
미국에서는 이 채프먼을 영웅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참 그럴만도 하네요.
네.
자, 그에 관한 책이나 시도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On a tin pot hat, a bag of apple seed, and a holy book. 존 채프먼은 1774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이 공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기 2년 전이죠.
아버지는 나타니엘 채프먼인데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존은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셋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루시 쿨리라는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자녀를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존 채프먼의 어렸을 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자 채프먼은 배다른 동생 나타니엘을 데리고 매사추세츠 주를 떠나서 그보다 남쪽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 서부까지 갔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는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니까요. 무척 먼 거리를 간 거죠. 미국은 당시 대부분의 영토가 개척이 되지 않은 때였는데 자,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사과 재배였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주인 없는 땅이 많아서요. 그런 땅을 일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사과 농사를 지은 거죠.
이 채프먼의 사과 재배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사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도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고향에 있을 때 과수원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사과즙을 만드는 일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과꽃이 너무 아름답고 또 맛있는 열매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다. 뭐 그런 말도 전해내려고 있죠.
자, 그런데 초기 정착민들에게 사과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기르기가 쉬웠고 또 한 번 수확하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었죠. 물론 생과일로 먹기도 하지만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말리거나 설탕에 절여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애플버터, 애플주스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몇 년 동안 펜실베니아 서부에서 사과 농장을 늘려가던 채프먼은 1801년 다시 더 서쪽 오하이오 밸리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채프먼은 약 400kg의 사과씨를 가지고 갔습니다. 물이 가까운 곳, 탁 트인 장소, 토양이 기름진 곳을 골라 여러 곳에 씨를 심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정하면 불필요한 나무와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똑바로 줄을 맞춰서 씨를 심었습니다. 짐승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면 다시 와서 울타리도 고치고 땅을 손질했습니다.
채프먼은 사업 수완도 좋았습니다. 미래의 시장성을 생각하며 사과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을 택했습니다. 정착민들에게는 사과와 씨, 그리고 사이더, 주스 같은 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씨가 모자라면 펜실베니아까지 돌아가서 씨를 갖고 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오하이오주 일대에도 사과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자니 애플시드, 즉 사과씨 자니 이런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니 애플시드는 키는 작았으나 무척 열정이 많고 담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것도 없이 혼자서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잠은 노천에서 잤습니다. 옷은 머리와 팔이 들어갈 구멍만 낸 자루 같은 걸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해먹어야 되니까요. 냄비 하나는 꼭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집 없는 거지 같은 모습이었죠.
예.
원하기만 하면 집이나 옷을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애플시드는 그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애플시드는 사실 성공적인 사업가였는데요.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쓴다면 사과 농사를 개선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정착민이든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이든 모두 그를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닐 때 흔히 사람들은 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그 집 아이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던 거죠. 먹는 것도 소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애플시드는 오하이오를 떠나 더 서쪽 오늘날의 인디애나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사과밭을 많이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른 사과와 씨를 다른 지역에도 팔았습니다.
전해지는 자료에는 애플시드가 켄터키와 일리노이 그리고 오늘날의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사과밭을 확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시드는 요새 말로 하면 자연보호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땅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동물을 죽이는 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방울뱀한테 물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뱀을 죽였는데 늘 그 뱀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또 아직도 천여진 곳들, 그러니까 인디애나나 오하이오 같은 지역에는 곰이나 늑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짐승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존 채프먼은 기독교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채프먼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을 한 토착 인디언들도 있었습니다.
채프먼이 그렇게 돌아다닌 기간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일생 동안 본인이 직접 일구었거나 씨를 주워서 조성된 사과밭은 다 합치면 무려 26만 제곱킬로미터나 됐습니다.
한반도 넓이가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지역에 사과를 보급한 거죠.
맞습니다. 1845년 채프먼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을 방문했을 때 폐렴이 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윌리엄 월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70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채프먼은 숨을 거두면서 144만여 평의 과수원을 누이 동생한테 주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 광대한 과수원, 수목원 등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타계했다는 소식은 워싱턴에도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샘 휴스턴 상원의원은 추모사에서 채프먼을 사랑의 일꾼이라고 묘사하고 그의 일생과 업적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를 기리는 공원, 기념관,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정신을 되살린 각종 축제와 운동 경기도 열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기념우표에도 그가 등장했습니다.
인디애나 포트웨인 부근에 묻힌 그의 묘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 잠들어 있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을 세계적인 사과 생산국으로 만드는 데 초석을 놓은 존 채프먼, 일명 자니 애플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초당적인, 초당해라는 표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당파의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정책을 내하는 태도, 즉 당을 초월해서 이란 뜻이죠. 오늘은 초당적인 이란 뜻을 가진 영어 표현 VOA 기사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revious administrations decried Chinese trade practices from currency manipulation to flooding the market with low-cost steel. Trump is the first U.S. leader to forcefully strike back, earning bipartisan applause from Congress.
Bipartisan, 양당의, 초당의, bi 하면 두 개의, 이중이라는 뜻의 접두사죠. Bilingual, 두 개 언어를 하는 사람. Bicycle, 바퀴 두 개가 달린 자전거. 그래서 bipartisan 하면 두 당, 즉 양당의, 혹은 초당의, 초당적인이란 뜻이 됩니다. 예문 한번 다시 볼게요. Previous administrations, 이전 행정부들은 decry Chinese trade practices, decry, 비난하다, 매도하다, decry Chinese trade practices,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난했습니다. From currency manipulation, 환율 조작부터 to flooding the market, 시장을 범람시키는 것, 무엇으로? With low-cost steel, 값싼 철강으로. Trump is the first U.S. lead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첫 지도자인데요. To forcefully strike back, 중국을 향해 강경하게 대응한. Earning bipartisan applause from Congress. 그래서 양당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Previous administrations decried Chinese trade practices from currency manipulation to flooding the market with low-cost steel. Trump is the first U.S. leader to forcefully strike back, earning bipartisan applause from Congress.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Bipartisan policy, 양당 정책, bipartisan policy. Bipartisan effort, 초당적인 협력, bipartisan effort. Bipartisan agreement, 양당 간의 합의, bipartisan agreement. This is a bipartisan issue. 이것은 양당 모두의 문제이다, 즉 당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This is a bipartisan issue. 초당적인, 양당의 라는 뜻을 가진 bipartisan. Bipartisan, 단어가 들어간 관련 기사 찾아보며 오늘의 표현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다이애나 로스의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날 당신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해요 노래하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how far,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in a hurry. On that you can depend and never worry. You see, my love is alive. It's like a seed that only needs the thought of you to grow. So if you feel the need for company, please, my darling, let it be me. Of the love I feel for you. But a writer put it very nicely. When he was away from the one he loved, he sat down and wrote these words.
No wind,
no wind,
no rain,
no rain.
Oh, winter's cold, can't stop me, babe.
Oh, babe.
Of America.